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를 공격한 순위파 무장단체 ISI 대 테러에 맞서 싸우기 위해 국제사회는 단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테러 척결을 위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국경 보안과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 이유로 또는 미국이 강하게 보이기 위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며 기존의 전략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시리아와 이라크에 지상군 파병을 하지 않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같은 악의 조직과 싸우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통합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러시아, 영국, 한국, 일본 등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테러리즘 관련 특별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G20 정상들은 이 성명에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어조로 프랑스 파리와 터키 앙카라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규탄한다며 테러리즘 대응에 대한 우리의 연대와 결의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테러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며 출입국 관리를 강화해 이런 위협을 해결하기로 결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또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도 다짐했습니다. 정상들은 또 난민위기 해결에 협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들은 G20 정상 선언문을 통해 난민위기 대응에 모든 국가들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존 브레넌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이 몇 달 전서부터 계획되고 준비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레넌 국장은 16일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열린 세미나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번 테러가 파이프라인에 있던 유일한 작전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해 추가 테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브레넌 국장은 유럽뿐 아니라 미국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당국과 정보당국, 국토안보부가 주요 경기단체나 관련기구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보기관들이 ISR을 과소평가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과소평가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레넌 국장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를 성공적으로 봉쇄했으며 그것이 ISR이 외부에서 테러를 저지른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동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도 파리 테러와 같은 공격을 벌이겠다고 위협하는 내용의 새로운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인터넷에서 16일 공개된 이 영상에는 ISIL을 겨냥한 군사작전에 가담하는 모든 국가들은 프랑스와 같은 운명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위협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특히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지목했습니다. 인터넷 감시단체 사이트 측 대변인은 영상 속 인물은 만일 프랑스 파리를 무너뜨리고 나면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을 공격할 것을 맹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의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 관리들도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과 합동 해상훈련을 벌일 예정입니다. 미 구축함 스테토모의 해리 마시 사령관은 16일 중국 상하이항에 도착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종종 국가들 간의 견해차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양국 해군들은 바다에서 안전하게 작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테토모는 지난달 또 다른 미 구축함 라세노가 항해의 자유를 내세우며 남중국해 중국의 인공섬 12해리 이내까지 접근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 입항한 미국 군함입니다. 마시 사령관은 항해의 자유는 국제해역의 권리와 적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 해군이 전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벌이는 활동이라며 비록 예정된 작전을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는 거의 매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테토모의 중국 입항은 라세노의 근접항해 이전에 계획돼 있던 것으로 이번 훈련에서 양국 해군은 인명구조 훈련과 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대치할 경우 행동 요령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의 한 난민 수용소에서 16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7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지난 주말 프랑스 파리시가 동시다발적 테러 공격을 당해서 5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인데요.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이런 대형 테러 참사가 벌어졌다는 사실에 지구촌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추모의 물결도 충격만큼이나 거센데요. 이런 분위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인터넷 사후 연결망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참사 직후 인터넷 사후 연결망의 대표 주자인 미국 기업 페이스북 회사는 14억 지구촌의 사용자들을 상대로 이 프로필 사진 바꾸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문패 같은 사진에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세로줄 무늬의 프랑스 국기색을 덧입혀서 마치 개개인의 인터넷 공간에 프랑스 국기를 건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추모의 물결 외에도 지난 주말에만 전 세계 8천만 명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파리 테러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 숫자가 1억 8천 건에 달합니다. 이 페이스북은 또 파리 테러 이후에 파리 테러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의 안전을 지인들에게 알리는 안전 확인, 세이프티 체크 기능을 가동시키고 있는데요. 테러가 일어나고 하루 만에 410만 명이 이 기능을 사용했고 4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용자들의 안전을 확인받았습니다. 이 안전 기능이 처음 등장한 것이 지난 2011년 일본 도호쿠 지방을 덮친 쓰나미 지진 해일 때인데요. 올해도 네팔, 아프가니스탄, 칠레 지진 등 5번의 안전 확인 기능이 가동됐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시민과 연대 지지를 표하는 다른 방도도 페이스북은 현재 구상 중이라고 하네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획물 ABC 아메리카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20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어떤지 살펴볼까요? 11월 17일 화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지만 북부 내륙 지방에는 아침까지 비가 오는 것 있겠습니다. 함경남도 동해안에는 새벽 한때 그리고 밤 늦게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 2도에서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평양 흐리겠습니다. 8도에서 16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7도에서 11도 분포. 개성 흐리겠습니다. 10도에서 18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먼저 듣도록 하죠. 조앤 바이즈가 부릅니다. Diamonds and Rust 골라봤습니다.
Santa Claus. And here I sit, and on the telephone, hearing a voice I'd known a couple of light years ago, heading straight for a fall. As I remember, your eyes were bluer than robin's eggs. My poetry was lousy, you said. Where are you calling from? A booth in the Midwest. Diamonds and rust. Will you burst on the scene already? Yes, the girl on the half shell could keep you unharmed. Now I see you standing with brown leaves falling all around and snow in your hair. Now you're smiling out the window of that crummy hotel over Washington Square.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129명의 목숨을 앗아간 프랑스 파리 테러의 영향으로 대선 경선에 나온 후보들의 관심이 시리아 난민 문제로 쏠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호텔 업체 메리엇이 스타우드를 인수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업체가 탄생했습니다. 연방의회 건물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잠을 자는 의원들이 화제라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13일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소행으로 보이는 이 테러가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해서요. 지금까지 모두 129명이 숨졌는데요. 자,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해서 미국 대선 경선에 나온 후보들의 눈길이 시리아 난민 문제로 쏠리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프랑스 팔 9.11 테러로 불리는 사건이 발생하자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에 나온 후보들이 시리아 난민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공화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의 시리아 난민 수용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시리아 내전 탓에 난민이 대규모로 발생하자 내년인 2016년에 시리아 난민 1만 명 이상을 받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사망한 테러 분자 가운데 한 명의 시신에서 이 시리아 여권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죠. 네. 그렇다면 이거는 이 테러 분자가 난민으로 가장해서 유럽으로 들어갔다는 말인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정치권에서 미국 안에서 이런 테러를 막으려면 시리아 출신 난민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각 당의 경선 후보들이 관련 어떤 발언을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네, 먼저 공화당 쪽에서 아예 난민들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지난 주말 A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시리아에서 어느 사람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one of them is an ISIS fighter. If that's the case, you have a problem. And there's no way to vet that out. There's no background check system in the world.
네, 방금 루비오 의원이 방송 회견 중에 한 말이 나왔는데요.
네.
루비오 의원은 이 대규모로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테러 분자일 수 있는데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도 이런 테러 분자를 미리 가려낼 방법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벤 칼슨 후보도 한마디 했는데요. 칼슨 후보는 지난 주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시리아 난민에 묻혀서 쉽게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미국이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칼슨 후보는 대신 난민들이 시리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돕는 게 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최근에 공화당 쪽에서는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 선두를 지키고 있는데, 그럼 트럼프 후보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가 예전에는 미국이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말을 바꿨습니다.
네.
요즘에 트럼프 후보는 미국이 시리아 난민을 앞으로도 받지 말아야 할 뿐더러 벌써 미국 안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는 이 난민들을 미국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강경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 측에서는 그러지 말고 난민을 골라서 받자고 제안하는 후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15일 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한 말이 눈길을 끄는데요. 크루즈 후보는 난민들 가운데 기독교도들을 받는 데는 크게 위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리아 난민 가운데 기독교 신자만 받자는 그런 말이죠. 또 같은 경선 후보인 제프시 플로리다 전 주지사는 미국이 적절한 검증 과정을 거친 난민들을 도와야 하는데 하지만 시리아에서 고생하는 기독교도들에게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럼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들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인데요. 민주당 후보들이 지난 토요일 14일에 두 번째 토론을 열었죠. 여기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그리고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나왔는데 이들 모두 미국 정부가 이미 약속한 대로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있는데요. 이들 후보들도 시리아 난민이 미국에 들어오려면 적절한 신원조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자, 경선 후보 진영을 중심으로 앞으로 유세 과정에서 이번 파리 테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두고 참 고민이 많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번 사건이 경선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럴 겁니다. 최근에 두 당 후보들이 토론회나 유세 과정에서 일자리나 재정 적자 문제 같은 경제 문제에 비중을 두는 모습을 보였죠.
네.
하지만 이번 테러의 영향으로 다시 ISIL 퇴치나 테러 방지 같은 국가 안보 분야로 사람들의 눈길이 쏠릴 텐데 그러면 역시 경선 후보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마도 후보들은 자신이 ISIL을 격퇴하고 미국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자신이 적임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대선 경선뿐 아니라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에도 이번 테러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이 시리아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서 이 강경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실제로 이 공화당 소속인 척 그레슬리 아이오와주 연방 상원의원이 이 정부 예산안에 눈길을 끄는 조항을 덧붙이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이 뭐냐면 미국 정보 당국이 검토를 마칠 때까지 미국 정부가 시리아 난민을 받는데 예산을 쓰는 걸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주정부 차원에서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미시간주하고 엘라버마주입니다. 먼저 릭 스나이더 미시간주지사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난민 수용 절차에 대한 검토를 마칠 때까지 미시간주는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네.
또 로버트 벤틀리 엘라베마 주지사도 15일 저녁 인터넷에 이 엘라베마 주민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 엘라베마 주는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네. 보니까 주로 공화당을 중심으로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는 방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 백악관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백악관 측은 철저한 심사를 거친 시리아 난민 만 명 이상을 수용한다는 방안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호텔 업체죠. 메리엇이요. 동종업체인 스타우드사를 인수한다면서요?
네, 메리엇 인터내셔널 측은 스타우드 호텔 앤 리조트사를 인수한다고 월요일 16일 발표했습니다. 메리엇 측은 이 거래를 위해 현금과 주식으로 모두 122억 달러를 스타우드 쪽에 지급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주식당 현금과 주식으로 72달러 8센트 상당을 지급하고요. 스타우드사 주주들은 이 합병된 회사의 주식 37%가량을 보유하게 됩니다.
네, 메리엇하고 스타우드라면은요, 세계 호텔업계에서 참 유명한 유력한 업체들인데요. 둘 회사가 합치면 규모가 상당히 크겠네요.
맞습니다. 제일 커졌습니다. 네. 이 메리엇이 스타우드를 인수하면서 이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업체가 탄생한 겁니다.
네, 세계 최대의 규모라는 얘기인데 그럼 규모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네, 이 메리엇이 스타우드를 인수하면서 가지고 있는 호텔이요. 전 세계에서 5,500개 이상이고요. 여기에 딸린 방이 110만 개 이상입니다.
네.
메리엇은 이번 거래로 객실 수가 비율로 따지면 50% 이상 증가한 셈인데요. 이 매출액도 상당히 큽니다. 이 두 회사가 지난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27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메리엇 스타우드사가 1등이고요. 그럼 2등은 어느 회사인가요?
네, 2위가 힐튼인데요. 힐튼은 전 세계 4,400개 호텔 그리고 객실 약 72만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큰 호텔들이 서로 합치는 게 이유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메리엇 쪽에서는 스타우드 같은 경쟁 업체를 사서 이 몸집을 불리면은 다른 호텔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합병으로 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반대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데요. 메리엇 측은 2018년에 이르면 약 2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저는 마지막 소식인데요. 연방의회 건물 안에서 잠을 자는 연방 하원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몇몇 미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과가 끝나고 의회 건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자신에게 배정된 사무실에서 잠을 자는 하원의원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하원의장이 된 이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의원도 사무실에서 쪽잠을 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라이언 의장은 의장이 전이되기 전에도요 일과가 끝나면 밖에서 자지 않고요 자기 사무실에서 이 간이 침대를 놓고 잠을 잤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연방 하원의장한테는 관사 같은 게 제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회 밖에 있는 관사는 없고요. 네. 다만 이 의사당 안에 하원의장 전용 공간이 있습니다. 이 전용 공간에서는 잠도 자고 목욕도 할 수 있다는데요. 하지만 이 신임 라이언 의장이 이 전임 의장, 그러니까 존 베이너 전임 의장이 즐겨 피던 담배에서 나온 냄새가 이 의장 전용 공간에 아주 심하게 배했다는 이유로 지금도 그냥 자기 사무실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네. 자, 언론들이 라이언 의장 같이 사무실에서 자는 의원들을 다룬 걸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은 모양이네요.
정확한 수는 집계가 안 됐는데요. 뉴욕타임스 말로는 이 연방 하원의원 가운데 적어도 50명 정도가 이 사무실에서 잔다고 합니다. 언론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대개 이런 의원들이 공화당 소속 남성 의원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연방 상원에서는 딱 한 명이 사무실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이 본인이 이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네. 자, 이런 의원들이 대개 남성이라면은 여성 의원도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가요?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보도로는 이 하원 의원들 가운데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여성 의원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연방 의원들이 일과 시간이 끝난 뒤에 보통 뭐 수도 워싱턴 DC 안에서 얻은 집이나 방에서 지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몇몇 의원이 이렇게 사무실에서 자는 진짜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사무실이 주거 공간이 아니라서 상당히 불편할 텐데 글쎄요, 돈 때문에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데요. 뭐 돈도 그 중에 하나겠죠.
네.
잘 아시다시피 이 워싱턴 DC 안에서 집이나 방을 구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물론 연방 하원의원 연봉이 17만 달러에 달한다는데 그래도 이 워싱턴에서 숙식을 해결할 곳을 얻는데 부담을 느껴서 사무실에서 자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라이언 의장도 같은 이유일까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특이한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일은 워싱턴에서 하는데 워싱턴에 살지는 않는다면서 그래서 사무실에서 잔답니다.
네.
실제로 이 라이언 의장은 매번 주말만 되면요. 위스콘신주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네. 사실 일이 끝나고 밖에 안 나가고 사무실에 있으면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돈도 아끼겠지만 일단 출퇴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또 주변 환경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일을 좀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몇몇 위원은 다른 목적으로 사무실에서 잔다고도 합니다.
네, 다른 목적이라면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뭐 이런 거겠죠. 이제 내가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외부에 보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어떤 이제 공화당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연이 특이한데요. 이 위원의 전임자가요, 무려 18년 동안 이 의회 건물 사무실에서 잠을 잤답니다. 그래서 선거를 치를 때마다 지역 유권자들이 해당 위원에게 사무실에서 자는지 안 자는지 묻는다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이 의원도 6년째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호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이라는 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후에 가장 큰 몸살을 앓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교계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종교가 몰몬교인데요. 오늘은 이 몰몬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는 이 몰몬교, 모르몬교가 뭘까? 꽤 낯설게 여겨지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북한에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한국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전에는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 혹시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몇 가지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나 불교, 이슬람교 말고도
네.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토속 신앙 같은 것까지 생각한다면은 정확한 수를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종교의 정의에 따라서 그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존재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네.
예, 다만 몇 년 전에 이 저명한 연구조사단체인 Pew Research Center가 당시 69억 세계 인구의 약 84%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종교를 갖고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일단 이 몰몬교는 세계적인 종교 범주에 넣을 수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 세계 3대 종교 하면 기독교와 불교, 이슬람교를 꼽고 있고요. 여기에 힌두교와 유대교를 넣어서 세계 5대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전 세계적으로 몰몬 교인들이 약 1,500만 명은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예, 그 가운데서 미국 교인이 약 65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수를 보니까 결코 작은 종교는 아닌데요.
네.
그런데 이 몰몬교가 아무래도 미국에서 만들어진 종교라 그런지 미국 교인들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몰몬교는 1820년에 이 뉴욕에 살고 있던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이 조셉 스미스는 원래는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갈등이 심한 기독교를 보면서 새로운 교회를 찾다가 이 꿈에 천사들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천사의 계시를 받고 예언이 새겨진 황금판을 발견한 후에 기독교의 회복 그리고 초기 기독교를 본뜬 공동체 생활을 천명하면서 이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게 바로 이 몰몬교입니다.
네, 그런데 이름이 왜 몰몬교인가요?
예, 이 조셉 스미스가 발견했다고 한 이 황금판에 새겨진 예언을 번역한 경전이 바로 몰몬경입니다.
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식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인데요. 부르기 쉬워서 이 몰몬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 몰몬 교인으로 잘 알려진 사람을 꼽자면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이죠. 메리엇의 창업자인 존 메리엇도 몰몬교인입니다.
네. 그런데 기원 전에 만들어진 불교라든지 기독교, 이슬람교하고 비교하면은 역사가 아주 짧군요.
예, 19세기에 만들어진 거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 기독교 경전인 성경 외에 이 몰몬 경전이라는 또 다른 경전이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이 정통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지금도 이 몰몬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몰몬교라고 하면은 일부 다처제를 떠올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예, 몰몬 교리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 가운데 하나인데요. 교회 성립 초기에 이 성경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고 시행해서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인들의 정서상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자 몰몬교는 결국 1890년에 일부 다처제를 금지한다는 이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네, 그래도 요즘 몰몬교 교인 사이에는 일부 다처제를 신봉하고 시행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예, 특히 몰몬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유타주에서는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법으로 허용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요.
네.
예, 잘못된 얘기고요. 몰몬 교단 측은 물론이고 주법으로도 이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 서부 유타주에는 몰몬 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다면서요.
예, 초기 몰몬 교인들은 이단이라는 낙인이 찍힌 후에 뉴욕주와 일리노이주 등지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급기야는 이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가 1844년에 괴한에게 피습, 살해당하는 일까지 생기는데요. 그러자 그의 후계자로 뽑힌 브리검 영이라는 사람이 1846년에 이 몰몬 교인들을 이끌고 동부를 떠나서 서부까지 집단 이동을 합니다. 이들 수천 명의 몰몬 교인들은 험준한 이 로키 산맥을 넘어서 무려 1년 가까운 긴 여정을 끝내고 서부 지역에 도착하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유타주의 기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유타주가 미국의 이 신계 주 가운데서 보수적인 곳으로 유명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민의 약 60%가 몰몬 교인들인데요. 주 역사 초기에는 물론 이 수치가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다른 주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비율은 많이 줄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주법은 물론이고 사회, 문화 전반에 이 몰몬교의 영향이 깊숙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몰몬교 세계본부도 유타주 주도인 솔트레이크시티에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몰몬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지난 여름에요,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이 합법적이라고 인정한 후에도 미국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이 동성 결혼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데요. 특히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 종교계입니다. 뭐 최근에는 이 몰몬교 지도부가 동성 결혼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면서 교인들이 집단 탈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면서요.
네, 몰몬교 교단 측이 최근 이 동성 부부를 배교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친자녀나 입양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18살이 될 때까지는 세례와 축복을 금지한다는 이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교계 지도자들에게 전달했는데요.
네.
네, 이런 교회 방침에 항의해서 최근 교인 약 1,500명이 이 몰몬교에서 탈퇴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자, 아이들의 경우 특별히 18살까지 기다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교단 측은 이 아이들이 부모의 삶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 동성애를 부인한다면 세례를 주겠다는 겁니다.
네.
예, 하지만 이미 세례를 받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몰몬 교단 측은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또 성소수자 차별도 반대하지만 결혼은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으로 교회 측은 교인 간의 동성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방침이 결국 교인들의 집단 탈퇴를 가져온 거네요.
예, 이들은 교회가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교회를 지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집단 탈퇴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미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어릴 적부터 이 자라온 교회를 떠나서 교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다고 말하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은 이 부모와의 마찰을 피해서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
어쨌든지 가장 보수적인 종교 가운데 하나인 이 몰몬교 역시 급변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힘겨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요,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케네디 닉슨 텔레비전 토론회에 대해 알아봤었죠?
네. 요즘은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후보들이 텔레비전 토론회에 나오는 게 관행처럼 돼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1950년대 들어서 텔레비전이 대중화되면서 텔레비전 토론회를 열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면서 1960년 대통령 선거 때 처음으로 대통령 토론회가 열린 겁니다.
네. 예, 당시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후보하고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가 토론회에 나왔는데요.
네.
이 첫 번째 토론회는 닉슨 후보에게 재앙이나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젊고 매력적인 케네디가 닉슨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크게 이바지했고요. 미국의 선거운동 문화까지 바꿔놓았습니다.
네. 자, 오늘의 용어는 뭔지 잠깐 들어보죠.
S is for the Senate.
네, The Senate, 상원이란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의회는 The Senate, 상원하고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 이렇게 상하 양원제로 돼 있는데요. ABC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연방의회 상원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상원은 각 주의 주민이 선출한 상원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이다. 각 상원의원은 한 표씩 투표권을 가진다. 연방 상원의원은 취임할 때 나이가 만 30살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시민이 된 지 9년이 넘어야 하며 선거 당시 출마하는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
미국 헌법 제1조 제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국 헌법 제1조는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 그러니까 입법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원 소속 역사학자 매트 워스뉴스키 박사는 상원과 하원이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 헌법 제1조에 함께 나오긴 하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별개의 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have a colleague who likes to say that the Congress exists on paper only in the Constitution.
제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은 의회는 헌법 제1조에서만 하나로 존재한다. 실제로 상원과 하원은 완전히 다른 기관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헌법상 상원과 하원의 가장 큰 차이는 임기입니다.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인 반면에 하원의원은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선출되죠. 임명직이 아닙니다. 상원에서는 공석이 생길 경우 주지사가 임명할 수 있지만 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원의원이 사임하거나 사망해서 공석이 생기더라도 꼭 특별선거를 실시해서 후임을 뽑아야 하죠. 또 하원은 인구의 비례에서 뽑지만 상원의원은 각 주당 2명씩입니다.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의 가장 큰 차이는 임기와 의원 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은 인구 비례로 뽑기 때문에 그 수가 435명에 달하지만 상원 의원은 각 주당 2명씩 모두 10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인구가 적은 주의 권리가 큰 주들에 의해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원 의원 수를 한 주에 2명으로 똑같이 정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나 인구가 가장 적은 와이오밍 주나 상원에서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제헌의회 당시 프랑스에 있었기 때문에 헌법 제정 과정에 참가하지 못했다. 미국에 돌아온 제퍼슨은 조지 워싱턴을 찾아가 제헌의회 대의원들이 상원을 만든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워싱턴은 오히려 제퍼슨에게 방금 커피잔 받침에 커피를 부은 이유가 뭐냐고 되물었다. 제퍼슨은 커피를 시키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러자 워싱턴은 상원이 바로 커피잔 받침 같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하원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법안을 시키는 곳이 상원이란 건데요.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헌의회에 모인 대의원들은 상원을 좀 더 냉정한 기관, 일반 대중의 열정이나 충동에 덜 휘둘리는 기관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원은 2년에 한 번씩 모든 의원을 새로 뽑지만 상원은 그렇지 않은 건데요. 2년마다 3분의 1만 새로 뽑고 나머지 3분의 2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습니다. 상원 소속 역사학자로 일했던 단 리치 박사는 대중의 분위기가 급속하게 바뀔 경우 그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3분의 1씩 새로 뽑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the idea is to cushion it from quick swings in the public mood.
말하자면 대중이 이번 선거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음 선거에서 완전히 다른 쪽으로 기울 때 이 어느 정도 상원이 균형을 유지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민주주의를 원하긴 했지만 이 지나친 민주주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헌법에 따르면 주민의 직접 투표로 뽑는 건 하원 의원뿐이었죠.
하지만 1913년에 수정헌법 제17조가 비준되면서 이제는 연방 상원 의원도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방 상원은 임기나 의원 수면에서 하원과 다를 뿐만 아니라 하원에는 없는 몇 가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The Senate and the House have equal legislative powers.
상원과 하원은 동등한 입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세입과 세출 법안은 하원에서 시작돼야 하지만 상원은 하원에서 올라오는 모든 법안과 똑같은 법안을 내거나 수정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상원은 정부 강요나 대사 등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부 강요에서부터 대사, 대법관, 연방판사, 군 요직에 이르기까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정부 관리직은 매우 다양한데요. 건국 초기에는 대통령이 측근을 기용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서 대부분 지명자를 인준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상원 인준 과정이 점점 더 까다로워졌는데요. 지난 4월에 취임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뒤 5달이나 넘게 기다린 끝에 상원 인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네, 미국 헌법 제2조 제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처럼 연방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관리를 인준하는 권한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조약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impeached fo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I did not have sexual relations with that woman.
그런가 하면 상원은 하원이 탄핵 소추한 고위 공직자를 심판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다시 하원 소속 역사학자 매튜 워스니스키 박사의 설명입니다.
It has the sole power to impeach, which is the equivalent.
하원은 정부 관리를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권한에 해당되는 거죠. 일단 기소가 이루어진 뒤에 탄핵안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상원이 갖고 있습니다. 1789년에 미국 의회가 처음 문을 연 이후 하원이 공직자를 탄핵 소추한 일은 20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하원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경우는 1868년에 앤드루 존슨 대통령과 1998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 단 두 차례뿐입니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존슨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모두 상원 탄핵 심판에서 무죄로 판명됐습니다.
Therefore, I shall resign the presidency effective at noon tomorrow.
하지만 탄핵을 피하기 어렵게 되자 스스로 물러난 대통령이 있는데요.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원 의원들만이 갖는 독특한 권한으로 필리버스터,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제도가 있습니다.
There comes a time in the history of nations when fear and complacency allow.
지난 5월에 랜드폴 상원 의원은 애국법 연장에 반대해서 10시간 넘게 계속 연설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바로 필리버스터라고 역사학자 단 리치 박사는 말했습니다.
That's unique to the Senate. You cannot filibuster in the House.
필리버스터는 이 상원에만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의원 한 사람 또는 어떤 그룹이나 소수당이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다수당이 표결에 붙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계속 발언을 하거나 법안 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단 리치 박사입니다.
다수당은 의원 6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토의를 중단시키고 표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명 이상의 찬성을 얻기가 쉽지 않죠. 종종 이 60표를 얻기 위해서 의원들이 초당적인 연합을 이루기도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목적으로 미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 발언한 기록은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1957년에 서먼드 의원은 민권법이 통과되는 걸 막기 위해 무려 24시간 18분 동안 발언했는데요. 미국 역사상 최장시간 연설 기록을 남겼지만 민권법이 통과되는 걸 막지는 못했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더 세넷 상원 알아봤습니다. 네, 현재 미국 연방 상원은요, 공화당 의원 수가 더 많죠.
네.
공화당이 다수당인데요. 이 하원 의장은 보통 다수당 의원들 가운데 선출하는데 상원 의장은 어떻습니까?
네,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 겸하는데요. 하원 의장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 데 비해서 상원 의장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상원 표결에서 찬성표와 반대표가 똑같이 나왔을 때 한 표를 행사해서 법안의 향방을 결정할 수는 있는데요. 상원 의장의 권한이라면 그 정도뿐입니다.
네. 예, 부통령은 따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매번 상원 회의에 출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부통령이 상원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예, 보통 다수당의 제일 고참 의원이 상원 의장 대행을 합니다. 하지만 그 회의 진행은 대부분 다수당의 초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내 대표라든가 원내 총무라든가 지도자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있긴 합니다만 상원은 하원에 비해서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 훨씬 큽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더 세넷 상원 알아봤습니다. 구정 기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ABC 아메리카 여기까지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영어 표현을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I don't buy it. I don't buy it 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Guess what? I bought a flight ticket from New York to Korea for only $400.
$400? No. I don't buy it. That's impossible. The airfare has got to be at least $800 and up. I've never heard of anyone buying a ticket that cheap.
Well, you'd better believe what I'm saying.
No, I still don't buy it.
본문에서 저는 친구 제이슨에게 미국 뉴욕에서 한국까지 가는 항공권을 400불에 사다고 자랑합니다. Guess what? I bought a flight ticket from New York to Korea for only $400. 그러자 제이슨이, What? $400? No, I don't buy it. That's impossible. 뭐? 400불에 샀다고? 에이, 난 못 믿겠어. 그런 항공권은 아무리 싸도 $800는 넘는데 너처럼 싸게 샀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제가, Well, you'd better believe what I'm saying. 이라고 거듭 말했지만 제이슨은 여전히 No, I still don't buy it. 아니, 그래도 못 믿겠어.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 don't buy it in mind and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Guess what? I bought a flight ticket from New York to Korea for only $400.
$400? No, I don't buy it. That's impossible. The airfare has got to be at least $800 and up. I've never heard of anyone buying a ticket that cheap.
Well, you'd better believe what I'm saying.
No, I still don't buy it.
Today's expression is I don't buy, B-U-Y, buy it. I don't buy it. I don't buy it. If you don't buy it, it simply means that you don't believe it. I don't buy it을 직역하면 난 그것을 사지 않겠다, 즉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있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사지 않겠다는 I don't buy it 이라는 표현은 어떤 얘기를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I was so excited to share with Jason that I had purchased an airline ticket from New York to Korea for only $400.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뉴욕에서 한국까지 가는 항공권을 400불에 샀다고 자랑하자 제이슨은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What? $400? No, I don't buy it. That's impossible. 라고요. I don't buy it. 이라는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Guess what? I bought a flight ticket from New York to Korea for only $400.
$400? No, I don't buy it. That's impossible. The airfare has got to be at least $800 and up. I've never heard of anyone buying a ticket that cheap.
Well, you'd better believe what I'm saying.
No, I still don't buy it.
Let's review. If you don't buy it, it means that you simply don't believe it. I don't buy it. I don't buy it. I don't buy it.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UI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카펜터스가 부르는 솔리테어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Lonely man who lost his love through his that went unshared until it died within his silence. And solitaire's the only game in town, and every road that takes him takes him goes up in smoke. Just how it goes, goes without saying.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미 해군은 스리랑카 동부 항구 도시 트링코말리 근처에서 2주간 기뢰 제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은 기뢰 수색을 위해 측방 감시용 수중 음파 탐지기와 로봇을 스리랑카 해군에게 기증했습니다. 이 장비들로 해저 기뢰 위치나 불발 폭발물에 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툴 케이셰프 스리랑카 주재 미 대사는 미국은 스리랑카 지뢰 제거를 꾸준히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지뢰와 같은 위험한 잔해 제거는 스리랑카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기뢰 제거를 통해 스리랑카가 해상 교역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지뢰 제거를 돕고 있으며 1995년부터 2014년까지 4,6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캐셰프 대사는 지난 10월 8일 스리랑카 힌두미 재정착부의 DM 수아마이네탄 장관과의 면담 후 174만 5천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원은 기뢰 탐사 및 오염 조사 그리고 장비 운송을 포함합니다. 또 지뢰 탐지견과 해양 기뢰 제거 프로그램을 통해 스리랑카 지뢰 제거 전담반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북쪽 뿌뚜구디 유루프 지역은 내전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들은 무너지고 땅에는 지뢰와 불발 무기가 뒤덮였습니다. 첫 민간 지뢰 제거 단체인 지뢰 자문 그룹과 미국은 폐허가 된 이 지역에서 2010년부터 4년간 지뢰를 제거해왔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노력으로 현재 9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스리랑카 사람들이 지뢰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